오늘 시편 128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도에 행하게 되면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부자가 된다거나 혹은 명예가 높다거나 또 건강하다거나 자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손에 쥐어주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꼭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선물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선물은 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부와 명예와 건강, 사실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우상을 꺼려드립니다. 여러 첩을 두면서 여러 아내를 두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나라에다가 이 반입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받았던 부와 명예와 권력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의 해 아래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보니까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더 많은 아홉 지파 반을 차지하게 되고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 반, 아주 작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또 애굽 왕이 시사하게 침략을 해서 그 나라는 황폐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받았던 복도 헛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이나 바울을 보시면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요셉, 신약의 바울. 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가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이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누렸어요. 이미 세상에서 젊은 나이에 그 가말리엘 공부를 하고 또 아주 그 출세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바울을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지금 많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 바울을 존경하는 대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선물을 약속하시는가? 그 선물은 2절 이하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선물을 주십니까? 첫째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일단 이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뭄이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은 열매를 잘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두 번째 선물은 뭐냐? 만사에 형통하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형통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두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아내를 비유합니다.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왜 아내를 이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축복, 풍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을 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극이 있다면은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포도나무로 축복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에서 아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그 가정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로 웃음이나 이런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아내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은 그 식사 자리가 과연 즐거울까요?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것입니다. 아내 얼굴에 항상 거느려져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아내 입에서 늘 안 좋은 말이 터져 나오면은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내가 편안할 때 남편도 힘을 얻게 되고 자녀들도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이 아내를 표현할 때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실은 뭡니까? 안방이죠. 근데 히브리 말에 의하면 베아르케테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뜻을 직역하게 되면 저 구석에 있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집들을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내의 안방은 저 구석 한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행하는 그 안방만임의 속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안쪽에 있지만 한쪽 구석에 있지만은 그 가정의 헤드쿼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내가 있어서 온 가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머니죠. 엄마입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가 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게 되면은 그 가정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선물이 뭐냐?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러나 자식은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어린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예나 지금이나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큰 유익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FDA에서도 가장 좋은 식물성 기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올리브 기름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시대에 이 성전에서 그 촛대에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기름이 뭐예요? 감람유라고 하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제 그만큼 성스럽고 또 깨끗하고 좋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만 짜는 것이 아니고 또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만들듯이, 깍두기 만들듯이 또 이걸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또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듬어서 뭘 만들어요? 조각품을 만듭니다. 목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무가 중요한지 몰라요. 귀한 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말이 구약시대에는 한 집에 이 잘 큰 감람나무 다섯 그루만 있으면 그 집은 먹고 산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잎을 가지고 티를 만들지요. 또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지요.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혹시 가시면은요, 그 십자가 많이 팔아요. 근데 그 십자가 나무를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서민들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가르쳐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 아이가 장성해서 그 가정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감람나무처럼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아이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선물이 뭐냐면 이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 이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시온에서 와요.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혹은 성소에서, 이런 표현들은 그 축복이 누구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브리 말로 보면은 토브 예루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아주 보기에 최상의 것, 이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토브를 볼 것이요, 예루살렘의 정말 최상의 것, 좋은 것을 볼 것이요, 그 말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예루살렘의 좋은 것이지만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rosperity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번영, 축복,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도에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 또 보면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보고 손주를 보고 또 그 손주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이제 증손자를 보게 되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손주나 증손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장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은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오는 그 엄청난 축복 샬롬,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하는 말씀이고 그 후손들이 앞으로 잘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되면은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고 또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항상 뭘 누려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사에 채워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명기 5장 33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를 행한다.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이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은 따로고 내 삶은 따로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주셔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자적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지만은 광범위하게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뭐를 누립니까?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는 것 동의했죠?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부모를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대대로 섬겨놓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 악을 제하여 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부모가 잘못하면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까지 3,4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만약에 그 자녀가 불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부모 덕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모 덕에 잘못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정교육이 잘 된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교육은 핵심이 쉐마 교육이잖아요. 쉐마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래 됐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래 됐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쉐마를 앞으로 문장을 놓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는 거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호로 삼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때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1대1입니다. 내가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줘서 자녀가 믿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녀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계보가 잘 이어지도록 우리가 해야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 인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뜻은 흙에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히브리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후손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뭐 누구는 뭐 900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뭐 700년을 살고 뭐 800년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에는 죽었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해서 영과 육이 이제는 온전한 형태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또 가야 될 참 신앙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면서 하나님께서 내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제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어떻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아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 내 인생 책임지시겠지 뭐,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냥 맨날 집에서 앉아 놀면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바르게 믿는 게 아니죠. 열심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2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열심히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소,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시온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도에 행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